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5장입니다. 이사야 45장 20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20절입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 새벽 예배를 이렇게 매일 드리면서 참 제 개인적으로 신비롭다 느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생명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삶의 본분으로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주일 본문은 제가 이제 미리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한 13번 정도 우리가 그 말씀으로 만나요. 그 성경 공부 교재가 13과까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시리즈로 하면은 한 13과 정도를 이렇게 13번의 설교 정도를 이렇게 하려고 저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이제 두 번 더 해서 13번을 이렇게 미리 본문을 정하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딱 이렇게 그 주에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새벽 예배 말씀하고 또 그 다음에 이 주일 예배 본문이 얼마나 잘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또 새벽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연결되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에스겔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묵상했냐면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에 있는 누가 애가 뭐 부르지 않아요 지금? 전화기인 것 같은데 이 전화기를 잘 해놓으신 것 같은데 한번 받아보세요. 예. 꼬마애가 할머니를 부르는지 어머니를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화벨은 참 잘 해놓은 것 같네요.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죠? 그 새벽 예배 말씀 이렇게 우리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심판을 하십니까? 물론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시고 심판을 당하는 그 사람들이 또 심판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우상을 예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어겼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당신이 그러니까 어떤 당신의 어떠한 무엇을 하나님의 무엇을 드러내시냐면 그냥 나는 심판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게 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사야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무서운 말씀. 때로는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에 또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멸망을 당하고 황폐한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후손들 2세, 3세들 2세대, 3세대의 사람들은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까?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막 그들을 사로잡겠습니까?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자손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을 위한 말씀도 주시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포로의 생활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데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7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오는 그 후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더 철저하게,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들이 읽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기록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자신들의 잘못도 기억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후손이 분명히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정말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많은 역사의 히스토리를,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은 있는 것은 의심밖에 없어요. 그들이 눈에 본 것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회복에 대한 것이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멸망도 봤고 회복도 봤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지셨고 다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기다리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기다림은 정말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확인하고 그러면서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40장부터 이렇게 한 42장, 그 다음에 한 46장까지는 정말 많은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많이 알고 있던 이 말씀들이 이 짧은 이 또 이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설교를 하면은 할 말이 정말 많지만 또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인 또 흐름을 보는 것도 중요하니까 정말 그렇다면은 이 이사야 이 40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포로로 잡혀가 있던 자들에게, 그리고 해방된 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강조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42장부터 46장을 보면은 여러 번, 좀 표현은 약간 바뀔지라도 내가 여호와야, 내가 여호와야, 그 말씀을 반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다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시냐면 내가 바로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내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을 심판하지만, 피조물들을 심판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알게 하시냐면 은혜와 자비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 은혜와 자비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다 포로로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백성들이 멸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삶의 터전에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끌려갔어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여호와의 패배예요. 그래서 이방에 있는 나라들이 막
너희들이 믿었던 신 하나님은 어디 있냐라고 막 조롱하잖아요. 바벨론의 아수르의 신이 이겼고 바벨론의 신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절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먼저 처음 말씀이 들릴 때는 전혀 깨닫지 못했겠죠.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고난이, 우리가 원치 않는 그 고통과 고난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지만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여호와다. 이 말씀 속에는 궁극적으로 어떠한 목적이 있냐?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스라엘을,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0절을 보면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피난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피난한 자들 중에는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피난 왔어요.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런데 그 포로로 잡혀온 그 자리에서 우상을 예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지한 자다라는 거예요. 왜 피난 갔습니까? 왜 포로로 잡혀갔어요? 여기서 무지하다라는 것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똑바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단어 속에는 원래 근본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은 안다라는 그 단어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자기가 안다고 그러는데 똑바로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알아야 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데 이것저것 다 갖다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이거 이사야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44장에 보면은 우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아주 풍자하는 거죠. 비유로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나무 한 그루를 베어다가 그 절반으로는 불을 피워가지고 밥을 짓고 그 다음에 몸을 덮인다, 따뜻하게 구한다고 하고 나머지 절반을 깎아가지고 신을 만든다는 거예요. 나무 하나를 가져다가 반은 뭐 땔감으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불을 태워가지고 밥을 먹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나머지 반으로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너는 나의 신이니, 당신은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 손으로 만든 것. 그렇죠. 출애굽 당시에도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왜 우상의 유혹에 자꾸 넘어가는 줄 아세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외로워서 그래요. 불안하고 외로우면은 어떻습니까? 자꾸 무엇인가를 만지고 싶어요. 확인하고 싶어요. 붙잡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떠한 화려함, 눈에 보이는 어떠한 안전한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불안해하던 사람들이 그 화려한 금덩어리를 보고 가서 한번 만져보고 쓰다듬어보고 주변에서 춤추면서 위로를 느껴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이 그들을 구원해 줍니까? 내가 만든 것이, 내가 붙잡는 것이 나의 위로는 그 순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혼자 자기 만족이에요. 절대로 우리를, 여러분을, 우리의 자녀들을 절대로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어리석은 상황에 빠졌습니까? 이사야 42장 18절 여러분, 너희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그랬어요. 그들이 지금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어떠한 의미예요? 이들이 못 듣는 게 아니에요. 못 보는 게 아니에요. 보기는 봐요. 똑같이 봐요. 똑같이 들어요. 그런데 그들이 영적으로 맹인이고 영적으로 귀머거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를 그냥 한 줄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보여도 그냥 그것을 멍하니 바라보고 나를 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안 들어요. 무시해요. 오히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우상들만 계속 만들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처음에는 바깥 성전에는 들이지 않더니 점점 많아지니까 그것들이 하나씩 온전히 둘러싸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막 경고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기 몸이, 마약 중독이 그렇게 무섭다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몸이 망가지고 때로는 정말 불 속에 들어가도 내가 죽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 아니에요. 이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범죄한 것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들은 결국 그들의 그 삶 자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약에 중독되는데 그 마약에 안 걸린다고, 그러니까 무슨 경찰에 안 걸린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삶이 온전합니까? 결국 그 삶은 마약 그 자체로 걸리지 않아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삶이 그래요. 우상을 예배한다는 것이 마치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자체로 멸망을 향해 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결코 우연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헛된 우상을 쫓아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한 공의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분명히 그 심판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요한계시록도 우리에게 결국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야기하잖아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가정 가운데 지금 우리가 막다른 골목, 아니 심판, 그런 절망을 경험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자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어떠한 것을 깨닫게 합니까? 우리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정말 헛된 것이구나. 순간적으로 내가 만들어가지고 금치장을 해가지고 화려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에 그래 나에게 만족은 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정말 자기만족이고 이것이 아무런 영향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아 보고도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듣고도 제대로 듣지 못했구나, 내가 영적인 맹인이고 영적인 귀머거렸구나 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라는 그 혹독한 과정을 통해서 그 세대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하나님을 똑바로 고백하게 하는 은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광야고 사막이지만 그것을 깨닫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가 전혀 기대하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새 일을 경험한 우리 사람인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한 우리 그 사람인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그 2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그랬어요. 이게 마치 지금 이 표현이 재판장에서 재판하고 판결하는 그러한 모습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막 자신들의 어떤 주장을 합니다. 그래 한번 누가 진짜인지, 우리가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진술해 보자는 거예요.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심판 중에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너 왜 자꾸 다른 것들, 헛된 것들, 그런 것들을 붙잡고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 헛된 것들을 붙잡고 있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구원을 베푼다. 나 외에 너희들을 구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방 신들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증인들을 한번 세워봐라. 너희 신들을 한번 데리고 와봐라. 누가 너희의 장래일을 이야기했냐라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이 구약 성경이 오늘은 다 이루어진 것을 믿고 있지만, 우리가 확인하고 이제 우리가 믿지만, 먼저 이 이사야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다 일어난 다음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주셨을 때는 그게 고레스인지는 몰랐죠. 그런데 나중에 확인하면서 아, 이 사람이 바로 고레스다, 후대가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거 다 나중에 따로 지은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대로 잘못된 거예요. 답을 알아버렸어요. 답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모른 척 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다. 그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그랬어요. 이스라엘 멸망했어요. 북이스라엘 멸망했고 남유다 멸망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그랬어요. 자신이 바로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로 창조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비록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정말 비참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고 오히려 인간 왕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이 직접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여호와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잡혀가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야. 내가 구원자야. 내가 너희들을 책임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전혀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이게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물을 건너야만 해요. 불 가운데로 지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도 말씀 나눴잖아요. 너와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너 편이야 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외롭습니까? 진짜 외로워요. 목사인 저도 어떨 때는 대표님 누구지? 뭐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교회 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 가운데도 여러분 뭐 부부 사이에도 말 잘못하면은 또 이게 큰일 날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런 막 들잖아요. 왜 이렇게 내 남편이 왜 나를 이해 못하지? 내 아내가 왜 나를 이렇게 이해 못하지? 왜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이해 못하지? 내 형제들이 왜 나를 이해 못하지? 그래도 당신이 나를 제일 잘 알잖아. 근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막 그런 느낌 든 적이 없다면 정말 감사하세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막 그러한 분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제 한 따님이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간절하게 전화를 했어요. 우리에게 다니시는 분은 아닌데 우리 어머니가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희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데 회복될 수 있는데 그냥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울증이에요. 여러분 우울증은 병입니까 아닙니까? 우울증 병이에요. 분명한 병입니다. 육신의 질병도 정말 중요하지만 마음의 질병도 되게 중요해요. 이 마음의 질병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육신의 질병보다 더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면 그 육신의 질병 암도 이겨내는 거예요. 하지만 몸이 아무리 건강할지라도 이 마음이 병들면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 마음 당신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되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도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에 어떠한 느낌이 들었냐면은 야, 이 딸이 정말 엄마를 사랑하는구나.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래, 어머니가 아프신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우리 따님이 이렇게 열심히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계속 기도한다면 정말 어머니가 아직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국에 가서 어머니도 정말 감사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적으로 좀 상황이 나쁘면 막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절망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낙심이 되고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 내가 정말 그 의지했던 것들이 깨질 때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남편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남편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아내를 의지했어요. 그런데 아내와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자녀를 의지했어요. 정말 자녀를 내 삶의 최고로 여기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그 자녀에게 내가 최고가 아닌 거예요. 나는 내 자녀를 최고로 여기고 살았는데 그 자녀가 결혼하더니, 자녀를 낳고 키우더니 내가 최고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낙심이 드는 거예요? 몸이 힘들고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지치고 그랬을 때 그런 마음이 들어오니까 이게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이런 것을 경험해요. 그런데 그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 어떤 우리의 결단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가고 막 성공하고 있을 때, 건강할 때에, 어떤 위치에 있을 때에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망도 없고 더 이상 내세울 것도 없고 드릴 것도 없고 정말 무력한 그 상황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내 것이야.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포로의 자리에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징계를 받고 있어요. 우리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뭐 고난의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내 잘못으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4절에 보면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세요.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구속자라는 것이 뭐냐면은 성경에 우리 룻기에 나오는 기업무를자예요. 기업무를자, 가장 가까운 친족, 책임을 져주어야만 하는 그 친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전통 가운데, 말씀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구속자, 내가 기업무를자, 내가 너를 책임질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가까운 친척이 없어요. 나는 자녀도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나는 믿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막 그런 거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너의 기업무를 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새 일이 뭐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고 이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냐. 이 다음 말씀이 또 정말 중요한 거예요. 뭐냐? 22절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하고도 연결될 수 있겠지만 이 하나님이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을 말씀하시는데 이 구원이 결국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땅의 모든 민족들,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은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통해서 정말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것이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이스라엘만을 온전히 존귀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이고 뭐 여호와 하나님만을 알게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데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모든 민족들 하나님의 모든 민족들 하나님의 피조하신 모든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완성된 나라가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이사야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다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그리고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영접하는 자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권한을 세대로 주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게 이사야 오늘 말씀 45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이 혈통적으로 유대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의롭다함,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을 쫓으며 무지함에 빠져 있을 때에 심판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프지요. 하지만 진짜 회복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내가 붙들고 있었던 세상의 우상들의 무능함, 무지함을 다시 한번 무능력함을 깨닫게 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파멸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게 하는 공의의 과정이고 사랑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가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있는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는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 다 떠나갔어.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의 친족이다. 내가 너의 고엘이다. 내가 너의 기업 부를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모든 열방들이 나에게 오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